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뉴스를 선정해서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We have no interest in going back to six-party talks.
We don't have a Privacy Act waiver, so I can't discuss details or specifics.
지금 교화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화서에서는 지금 주로 문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미국 6자회담 수석 대표의 말, 북한의 미국인 억류에 대한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 또 북한의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시의 목소리도 잠깐 들어보셨고요. 북한의 신뢰 있는 태도를 촉구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등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동혁, 윤국한 두 기자와 함께 관련 뉴스들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그만두라는 국제적 촉구도 여기저기서 나왔고요. 6자회담과 관련한 외교적 접촉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드러지게 어떤 진전이나 돌파구도 나타나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아시아 순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순방의 일정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먼저 베이징을 방문했죠. 베이징을 네. 방문해서 그 카운터파트 격인 우다예이 대표를 만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을 방문해서 조태영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을 방문했죠.
네. 이번 순방 중에 나온 이 데이비스 대표의 발언 중에 좀 그 주목을 받는 그 발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 그 미국의 기존 입장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한 관심을 보여야 되고 이런 관심이 없이는 6자회담의 재개는 그 무의미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 흥미를 끄는 부분이 그러면서도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 미국과 북한 양국 간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해서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말이 왜 그 주목을 끄는가 하면요. 데이비스 대표는 그 베이징에서 그 1년 넘게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케네스 배시, 한국 그 이름으로는 배준호 씨입니다.
네.
배준호 씨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배시를 조속히 풀어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미국의 관리들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밝힌 입장과 같은데요.
네.
북한이 배시를 석방을 하면은 북한이 대미 관계 개선에 관심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이제 이 말이 상당히 그 관심을 끄는 부분인데요.
네.
원칙적인 얘기 같지만 억류 미국인을 푸는 조치가 대미 관계 개선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점을 핵 문제를 담당한 특사가 그것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미 국무부는 배시에 대한 석방은 순수 인도적인 차원이고 미북 간 정치적인 관계와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데이비스 대표의 발언은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데이비스 대표의 발언이 이런 그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 바뀐 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6자회담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중국과 북한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과 북한의 입장이 변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이 글린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여러 차례에 걸친 협상, 협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 정부, 북한 이 모두 6자회담이 전제조건 없이 조기에 재개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에 외무성 대변인의 논평뿐만 아니라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무조건적인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 사전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 측을 또한 비난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경화돼가고 있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과 북한의 입장과 서방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 차례 나온 얘기입니다.
네, 여러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만은 네.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를 해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한 성의를 보여라 이제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않고 있는데요.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과 같은 그 과거 핵 합의를 지킬 뜻을 확인해라. 예를 들면 핵 활동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서 이런 의지를 보여라.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 국무부가 그렇게 밝힌 건 아니고요.
네, 네.
이에 반해서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고 이른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회담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지난주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적극적으로 경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그 발표들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한국의 6.17 통일부 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고 또 국제경제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경협과 관련해서 이 북한의 전력, 교통, 통신 이런 그 사회 간접 자본이죠.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이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밝힌 입장이었고요. 이 한국의 박근혜 정부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도 비핵 개방 3천 해서 핵무기를 폐기하면 대규모 지원 그리고 국제사회로의 편입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또 평화협력체제 등 정치 문제에서도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관건은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네. 이 핵 포기 문제 또 나가서 인권까지 지난주에 그 국제적으로 이곳저곳에서 그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일본하고 유럽연합이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과 인권을 언급을 했군요. 그 내용 좀 잠깐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 자체만 보면 사실 새로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공동성명을 보면 그 의조가 상당히 강한데요. 제21차 일본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지난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상들이 그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그 핵을 포기하라 이렇게 한 목소리로 촉구를 했고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그 북한에 대해서 유엔의 조사활동에 협조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일본에서 아마 회의가 열려다 보니까
네.
이 문제가 제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일본인 납북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 이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2094호 이행과 관련된 그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내용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대북결의 2095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 2094호입니다.
아, 2094.
예, 북한의 그 3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가 2094호인데요. 이 결의에 따라서 유엔 회원국들은 모두 다 이 제재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됩니다. 유엔
네.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도 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인데요. 이 중국의 경우에는 북한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네.
이 일단 조치, 북한이 중국이 취할 조치들로 이 소형 무기나 그 관련 물질을 제외한 모든 무기 그리고 관련 물질들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북한에 대한 무기 공급과 제조 그리고 보수 유지 또 사용 등과 관련한 북한과의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지원도 금지하고 또 화물 검색에 대해서도 그 제재 결의에 있는 대로 관계 당국이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 검색 언급은 처음인데요. 중국의 경우 이 국가 이행 보고서는 어느 나라나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국의 경우는 특히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에 부응한 조치를 취하는가가 중요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런 그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 보고서대로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도 있지만 대부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 중국이 가장 큰 말하자면 공백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네. 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태도가 늘 그 주시의 대상이 되는데 중국이 이런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잠깐 설명이 있었죠. 과연 이제 그 이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중국이 어느 만큼 성실히 이행을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네.
이번에 보고서는 물론 처음은 아니죠. 당연히 그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올 때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이행 보고서를 각국이 제출을 해왔고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그 이행 보고서에 담긴 그 조치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과거보다는 좀 더 그 이행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힌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데 의미를 두겠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북한이 케네스 배시 외에 또 다른 미국인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언론들도 지난 며칠 사이에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올해 85살의 남성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억류가 됐는지 대단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85세 메릴 유먼 씨로 밝혀졌는데요. 이런 그 내용들이 다 언론 보도입니다.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실정법상 본인의 허가가 없으면 동의가 없으면 이런 정보를 당국이 밝힐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네. 신상 정보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 언론 보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메릴 유먼 씨는 한국전 참전 용사입니다. 북한에 입국할 때는 지난달에 관광 비자를 가지고 정식으로 입국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억류됐는지는 아직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족들이 캘리포니아에 다 살고 있죠. 가족들의
예,
반응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예, 가족들은 그 고령의 아버지 부친이 왜 북한에서 그 이렇게 억류될 이유가 없는데 이런 네. 사안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북한 당국이 조속히 억류를 풀어서 그 연휴 기간 연말 연휴 기간에 가족 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뉴먼 씨의 아들이 미국 언론들과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참전 6.25 참전 용사인 아버지가 이 평양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이 북한 측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좀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이 과정에서 그 6.25 참전 당시와 관련한 얘기가 좀 있지 않았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이유가 아닌가 억류된
네.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밝히진 않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반응은 있긴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 이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사실 이제 그 메릴 뉴먼 씨가 억류된 거는 시간이 좀 지났죠.
네.
보도가 뒤늦게 나온 건데요.
그렇죠.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그 북한에 대해 여행 경고를 내렸습니다.
네.
보통 여행 경고는 국무부에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이제 내립니다. 그 정보를 계속 그 새로운 정보를 추가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번 여행 경보는 한 달 만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또 응류된 그 메릴 유먼 씨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는 뭐 제한적이지만 그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은 시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
또 캐리 장관도 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예. 이 아까 앞서 말한 대로 그 프라이버시 액트 미국의
네.
실정법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신원을 분명하게 공개하거나 또 억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존 케리 국무장관도 그렇고 또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도 이 메릴 누만 씨의 그 억류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상황이고요. 특히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곤혹스러운 일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은 그 아주 위협적이고 그리고 적대적인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고령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과연 그 조속한 그 석방이 될지 다들 그 가족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가족은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약을 전달하는 것도 걱정이 된다 이런 그 건강도 염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 뉴스는 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19일에 있었는데 이것도 많은 관심을 끄는 사건입니다.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결의를 채택을 했는데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를 하고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들을 적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치범 수용소를 폐지하고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그 비인도적인 처우도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 과거에 채택된 결의안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내용면에서 새로운 것이 올해 결의안에 추가됐습니다.
네.
이 정치범 수용소를 즉시 폐쇄하라. 그리고 모든 정치범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하라.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간 내용이고요. 또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 실태를 북한 당국이 공개해야 된다. 이 부분도 새로운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환영하고 또 북한이 이 위원회의 그 활동을 그 협력하지 않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면에서 새로운 것이 있었고요. 또 그 방식에 있어서도 물론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 과거의 경우에는 이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때는 표결로 반대를 하거나 기권하는 나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이게 특별히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나라 없이 거의 만장일치 네. 컨센서스로 이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바로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해서 더 많은 나라들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의 인권 문제, 정치범에 관한 언급 이런 것들이 이 최근에 이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그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그 벌어지고 있는 것에 혹시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그 미국과 국제사회의 그 논의가 어느 정도나 활발합니까?
네, 그 유엔이 채택한 결의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여론하는 데는 그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채택된 그 유엔 북한인권 결의에 직접적인 그 소득이다,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부 인권단체들은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제1위원장의 책임을 물어서 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라고 하죠. ICC에 제소하는 노력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아우슈비츠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것도 좀 관심을 끄는 그 행보입니다.
예.
뭐 때문에 여기를 방문했고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아우슈비츠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이 나치 독일이 폴란드에서 운영한 유대인 강제 수용소입니다. 이 강제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가스실에 독가스로 사망을 한 그런 아주 처참한 사륙극의 현장이었는데요.
네.
이 반기문 총장은 나치 독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끔찍한 대량 학살에 말하자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아우슈비츠를 방문한 것이었고요. 이 관련해서 이 반기문 총장의 이번 아우슈비츠 방문을 계기로 이 국제 인권 단체들 사이에서는 이 아우슈비츠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흡사한 점이 있다. 네. 말하자면 이 잔혹한 수용소의 여건 이런 것들이 흡사한 점이 있고 아 이걸 계기로 반기문 총장 그리고 유엔이 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에 좀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이제 북한의 인권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그런 건데 자, 또 하나 이 유대단체들의 북한 인권활동 지원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유대단체들의 그 북한 인권 지원은 상당히 그 활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유대단체들은 그 지금 잠깐 그 나치 정권 운영했던 그 네.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그게 직접 피해자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권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한 10년 전부터 서울과 그리고 이제 워싱턴의 그 인권 단체들하고 아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네. 북한 인권 문제를 활발하게 아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그 일주일 동안 그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아, 그중에 그 한 가지 이유가 이제 일본이 추진하는 집단 자위권 문제라는 것 가지고도 상당히 그 민감한 그런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이 집단 자위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부터 좀 알아보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네, 집단 자위권은 물론 그 일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기 나라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는 그 국제법적인 권리를 말하는데요. 그 유엔 헌장은 그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유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는 평화헌법을 근거로 해서 일본이 적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아베 내각이 들어오면서 헌법의 해석을 다르게 해서 집단 자위권 발동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일본 주변 국가들 특히 이제 한반도, 중국 이런 국가들은 일본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일본의 의도를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예. 이 주변국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일본은 그 특히 아베 신조 총리 정권 출범 이래로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미국식 국가안전보장회의죠. 이것을 신설하고 또 방위대강을 개정하는 등의 여러 조치들을 통해서 이 군사력 그리고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고요. 이 집단적 자위권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본의 의도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직접적으로는 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네.
중국이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북한의 위협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과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것이 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일본과 한국 또 일본과 중국의 관계에다가 또 미국은 또 미국 일본 관계가 있고 그래서 미국으로서도 어떤 경우에는 참 그 어려운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집단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과연 어떤 건가요?
네,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발동이 동북아의 안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미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 북한의 핵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드러나는 명분은 그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되고 있다.
네.
바로 이 문제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의 핵 개발이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결과적으로 돕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열린 2+2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그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담을 하는 겁니다. 이 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발동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그 현재 미일 방위 조약에 대한 재검토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내년 말까지 작업을 마치고 새로운 개념의 방위 조약을 맺는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한국은 이 독도 문제라든지 해서 그 일본과는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한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일본은 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과거사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상당한 받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 과거사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군국주의 과거를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하자면 그 입장 전환, 과거와는 달리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군사력 팽창 쪽으로 가는 데 대해서 이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군국주의, 일본이 군국주의 과거로 가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서울 주재하는 미국 대사죠. 성김 대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일본이 군국주의 과거로 간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잘못된 그 정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 감정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이 집단적 자위권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과 그리고 부정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중국도 이 자유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부정적인 그 발언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네. 그 한국의 입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요. 한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번에 그 집단 자위권 발동의 그 구체적인 명분이 바로 북한의 핵 위협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건 한반도 문제거든요.
네. 네.
지금 미국과 일본이 방위 조약을 뭐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집단 자위권 발동을 지지를 하고 이게 지금 한반도에서 한참 멀어진 뭐 태평양에서 훈련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네.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과연 일본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냐 이런 아주 네. 민감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한국에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일본 관리들이 직간접적으로 한반도에서 유사시 일본의 군대가 동원이 되려면 당사국인 한국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
네.
또 미국도 이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한국 내에서 우려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도 반응을 보인 적이 있죠?
물론입니다. 네. 북한도 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마찬가지의 그런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본은 현재 이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죠. 이 아세안 등 주변국들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고요. 또 호주 그리고 유럽연합, 러시아 등 이렇게 광범위하게 여러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흔히 조용한 외교 그러죠.
네.
공개적으로 밝히기보다는 조용한 그 노력을 통해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좀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한일 간의 관계가 지금 워낙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북한 핵 문제 공조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동북아의 전반적인 그 정책을 펴는데 지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 네. 내세우는 게 아시아 중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시아 중추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핵심이 한미일의 그 아주 긴밀한 공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집단 자위권 발동에 대한 지지 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 간의 그 공동 성명도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펼쳐져야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과 일본이 워낙 양자 관계가 지금 좋지를 않다 보니까
네.
미국이 그런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곤란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집단 자위권이 영내에 미치는 영향을 뭐 굳이 얘기한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집단 자위권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 전략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 그 협력 네. 체제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입장인데 또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한미 동맹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지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네. 뉴스 포커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 자위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이란 핵협상 문제도 지난주에 많은 관심을 끄는 국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 협상이 시작되면서 조심스러운 낙관을 했고요. 또 성사가 된다면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그야말로 중대한 외교적 성취가 되는 것이라고 해서 기대가 많았는데 처음에 기대처럼 그렇게 순순히 풀려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 협상 진행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 두 차례 협상이 진행되면서 협상 그 당사자인 서방 측과 이란이 입장 차이를 상당히 좁힌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무엇보다 그 핵심 쟁점을 놓고 양측이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가 이란의 그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하느냐 또는 인정하지 않느냐. 이제 바로 이 문제인데요.
네.
이란은 그 현재 핵활동에 대한 사찰은 받겠지만 우라늄 농축 권리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네.
이제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방 측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 서방 측에서 뜻밖에도 프랑스가 그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 이번에 참고로 이번에 그 이란과의 핵 협상에 참가하는 나라들은 이른바 P5라고 했어요. 유엔
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그리고 독일입니다.
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에 프랑스가 포함되죠. 이 프랑스는 이 상임이사국 5개 국 가운데 가장 그 이란의 핵 협상과 관련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올랑드 대통령이 최근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직접 만났고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란의 근본적인 핵 문제와 관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그 말하자면 이런 협상이 시간을 줄 뿐이다. 이란에 대해서
네네.
이런 이스라엘의 입장과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핵심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프랑스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협상 자체에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 내에서요. 대이란 핵협상 관련 그 기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는 자제해야 된다. 이런 쪽이 있고요.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제재의 고삐를 더 조여야 된다.
네.
이런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의회의 그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이란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의회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이 35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그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데 따르는 그 미국으로서의 위험은 이 중동에서 미국의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전통적인 우방국인 이스라엘과 친서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같은 나라들의 그 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는 건데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란의 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미국의 중동 지역의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스라엘과 적지 않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는 이 바로 인근의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게다가 최근에 그 새 정부에서도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아야톨라 하마네이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치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없어져야 될 대상이다라고 네. 했던 전임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이란의 의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고요. 미국이 이런 맥락에서 협상의 와중에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를 언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불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란과의 협상은 아까 그 프랑스 정부와 같은 맥락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란의 이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이 북한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으로 예단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본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걸림돌들이 많습니다. 핵심 쟁점이 우선 그 아직 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라늄 농축 권리 앞에서 네. 소개를 드렸죠. 그리고 회담 방의 그 분위기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미국과 이란 그 양쪽 국내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다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협상팀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국들도 회담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네.
이스라엘은 이미 그 이번 협상이 제대로 원만한 결과를 내지를 못하고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를 그 보유할 그런 조짐이 보이면 폭격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입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오늘은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의 동아시아 순방,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또 이란의 핵 협상 문제, 또 악화되는 한일 관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혁 기자, 윤국한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